사무엘상 8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한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나라도 왕을 세웠으니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들이 이유가 될까요? 이들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 통치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사무엘은 만약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너희를 마음대로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8장 11절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고 했는데 왕이 너희를 통치하는 방법은 다스리는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단순히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억압 아십니까? 억압, 강압,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마치 일제가 1920년대에 무단정치를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을 다스린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우리 민족을 박해하고 말살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만약 왕을 세우면 이런 억압과 강압의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전쟁에 동원되고 이스라엘의 딸들이 왕의 하늘로 전락하고 십일조가 부당하게 사용되고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이 왕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결론 부분에서 결국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백성의 요구대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울과 그의 사환이 동원되었고 이들이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 왕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오늘 저는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사울의 종이었던 한 사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를 사울의 한 사환이라고 소개하므로 보통 사람이 아닌 보통 사환이 아님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한 사환, 첫 번째, 그는 겸손과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과 인내의 사람이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사환을 붙여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스가 어떻게 해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암나귀는 당시에 상당히 재산 가치가 있는 가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낙타 한 마리 가격이 약 1억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낙타 한 마리 가격이 1억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한 나귀도 아마 상당히 가격이 나갔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나귀는 귀한 짐승입니다. 귀족들이 나귀를 탔고 유명한 사사들도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나귀는 왕이나 지도자들이 타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이런 부의 상징인 나귀를 잃어버리자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찾아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요, 땅이 비옥해가지고 포도나 올리브나 무화과 등이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간 장소는 어디입니까? 살리사 땅입니다. 이곳은 비가 많이 와서 와디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 약간 위험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 찾아간 지역은 여우나 자칼 같은 짐승이 많이 나타나는 살림 땅입니다. 역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들이 살았던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갔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원은 며칠 동안 이 네 지역을 두루 다니며 찾았습니다. 하지만 암나귀들의 행방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지를 보니까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이 말을 무려 세 번이나 반복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약 3일 정도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동안 암나귀들 찾지 못하자 이들의 몸이 지쳤을 것이고 마음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낸 아버지를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사울이 아버지에게 불평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행했던 사완도 그 어떤 불평이나 은차는 감정 표출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울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지만은 그의 사완도 사울 못지않게 칭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암나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완은 얼마든지 사울에게 불평할 수 있고 빨리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암나귀들이 자기 것도 아니죠. 자기 것이 아닙니다. 찾아봤자 자기에게는 이익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해서 보너스를 주거나 특별 수당을 챙겨줄 사람도 아닙니다. 사안이기에, 종이기에 암나귀를 찾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사완은 겸손한 사람이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묵묵히 암나귀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인간적인 허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따라갔을까? 사실 어떤 일을 하면은 일하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우리 남자분들이 주말이 되면은 대형마트에 가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갑니다. 집사람은 물건을 사느라 바쁘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왜 따라왔을까? 후회도 합니다. 안 아픈 다리가 아픕니다. 몇 시간 운동을 해도 안 아픈 다리가, 마트에 가면 다리가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마트에서 일을 보는 사람과 그냥 카트만 끌고 다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과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 사울의 사환도 이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필요한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겸손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환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암나기를 열심히 찾듯이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삶이 오히려 퇴보합니다.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교회 출입을 망설입니다. 갈까 말까. 교회 오면은 교육자들의 눈을 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 암나기를 찾듯이 3일을 찾고 4일을 찾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인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암나기들을 찾지 못하자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수읍당에 이르자 암나기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오전에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보다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3일 동안 찾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가볼 수 있는 곳은 다 갔습니다.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을 누비면서 암나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불평 없이 아버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암나기를 찾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암나기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사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 못합니다. 본문의 문맥상 사실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지금. 그런데 사울이 암나기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사울의 사환의 입을 여십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종용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갔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말한 것을 반드시 응한다. 아마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사람이 오늘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환이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어떻게 사무엘을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완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비록 그가 사울 집안의 종이었지만은 사울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울에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말에 사울은 순간적으로 압도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말에 사울은 더욱 매력을 느낀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당면 과제가 무엇입니까? 나귀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에 사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말을 한 자신의 종을 금방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거나 구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완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문둥병자 나만이 어린 개입종의 말을 듣고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나만이 개입종의 말을 무시했다면 그는 결코 병을 고칠 수 없었고, 게다가 군대의 장관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세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무가치한 사람일지라도, 아니 길거리에 구걸하는 거지라도 그가 나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내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완과 사울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낮은 자의 소리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이런 낮은 자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인마저도 멀리했던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조직화되고 너무 계급화되어 아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무슨 제안을 하고 싶어 해도 제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한마디 하면은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안티로 생각합니다. 아래 사람들의 말을 부정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 아래 사람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발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활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손상된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갑질 행세를 합니다. 요즘 부쩍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나는 갑이고 너는 어리다, 그겁니다. 갑이 어디 있고 어리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들이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부하 직원이나 하급자의 진실한 조언을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자기보다 비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또 상대가 여자라서, 아이라서, 장애인이라서 모른 척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대 스파르타는 스파르타 시민만 시민으로 인정을 했고 밑에 계급인 페리오이코이나 헬롯은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믿지 못해 주거 지역을 구분해서 살았습니다. 제일 좋은 중앙지역에 시민이 살았고 주변에 페리오이코이나 헬롯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은 결국 스파르타를 퇴보하게 한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테네는요,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1계급부터 4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출신이나 학벌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 시민권과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아테네가 500개가 넘는 폴리스 가운데 제일 먼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평등 사상과 신분 차별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도 그랬습니다. 예. 여자 노비에게 130일의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30일은 출산 전에 주었고 100일은 출산 후에 줬습니다. 나중에는 남자 노비에게도, 남자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었습니다. 아시죠? 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예민정치의 아이콘이요, 조선의 27대 7명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나 직위, 나이나 성별, 학벌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를 성공 인생으로 안내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울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사원의 말을 들을 때 평범한 사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원은 자신의 주인에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가 사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답답하고 꽉 막혀있던 사울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말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극동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대한민국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읍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기만 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입에서 매일매일 남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여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전인적인 헌신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는 신분상으로 종입니다. 아무 권리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소속된 일개의 노예요 종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얼핏 보면은 사완이 주인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의 사완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완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자 사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아하니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도 없다. 너 뭐 가진 거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관례는요, 일반 백성들이 성견자에게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담 비용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관례를 따라 예물을 가지고 가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예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성읍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 2%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단계는 성공했는데 2단계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제가 이럴 때요, 사극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전하,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포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완은 아닙니다. 드릴 예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손에 은 한 세계 4분의 1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짐들을 샅샅이 뒤져서 은 한 세켈의 4분의 1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완은 사울을 향해 적극적인 충성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 한 세켈의 4분의 1은 성인 남자의 하루치 일당입니다. 이것이 무슨 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3일 동안 쓰고 남은 여행 경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완이 가지고 있던 개인 돈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완은 지금 성견자에게 이것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고약한 사완이라면, 돈을 밝히는 사완이라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물질까지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완은 전인적인 헌신의 사람이다. 전인적인 충성의 사람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겸손과 인내로 사울을 섬겼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의 물질도 드렸습니다. 사울을 향해 모든 것을 바친 충성된 사완이었습니다. 저는 사울의 사완이 이런 값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완으로서 할 일을 100%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직무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사완은 이 구제를 정확히 실천한 인물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는 주인을 기쁘시게 한 종이었고 주인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결국 크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플라톤 아시죠? 그의 제 국가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를 처음 세울 때 기본 원칙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를 처음 세울 때 기본 원칙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정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의, justice, 정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 보지 말고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보다 더 든든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목표하는 비전들도 앞당겨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신방장 여러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렵니까? 끝까지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전도 못했습니까? 입이 안 열리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 못하면 안 되죠. 이 말 했으니까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충성하셔서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